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사흘 만인 20일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종결방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1대 반대 1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상원은 표결에서 임시 예산안을 의사 방해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명과 민주당 16명이 반대했습니다. 와병 중인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토론이 끝남에 따라 상원과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끝납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9일 하원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20일 0시를 기해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 기능이 중단됐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2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자카르타에 도착한 매티스 장관은 다음 날인 2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 그리고 라쿠듀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간 해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모두 중국의 팽창주의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한편 자체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자카르타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작은 나라들도 큰 나라와 동등하게 주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방문 중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하면서 테러리즘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 국방부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20일 미한 국방장관이 조만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피훈련이 22일 처음 실시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쿄의 지하철역과 유원지 등에서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일본 정부가 긴급 정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발사 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이 인근 지하철 등으로 대피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선 지난해 3월부터 아키타 현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했지만 도쿄도 내에서 이런 대피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예술단의 사전정검단이 이틀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측 사전정검단은 22일 만찬을 마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정검단은 도라산역을 거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날 왔던 길로 귀환했습니다. 앞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정검단은 남한에 도착해 강원도 강릉에서 공원 후보지를 둘러본 뒤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23일에는 남측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측 사전정검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지금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남과 북이 마주앉을 수 있게 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년 말까지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을 개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0일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재확인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인 17명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이 22일 서울 공연장을 둘러보는 등 한국 방문 이틀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새로 공개한 2018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새벽까지 눈이 내린 뒤 차츰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2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인 17명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열린 이 남북회담은 환영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국적자 17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 무기 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Aim here is to maintain pressure on DPRK in view of the continued and accelerated development.
마야 쿠치안치크 유럽연합 대변인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인은 손영남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과 최광수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등 외교관 7명과 최찬일 흥진무역 단둥사무소장 등 북한의 대외무역회사에서 일하는 10명으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EU 내 여행이 전면 금지되고 자산은 동결됩니다. 쿠치안치크 대변인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남과 북이 대화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elcome the announcement of the attendance of DPRK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남과 북이 동계올림픽에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도발을 이어나가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계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2397호 채택 이후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해 북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서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 국적자와 단체 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까지 포함해 모두 각각 137명과 64곳입니다. 앞서 EU는 지난 1월 북한 국적자 41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이 22일 서울 공연장을 둘러보는 등 한국 방문 이틀째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체류비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지불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22일 강릉에서 서울로 이동해 방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사전 점검단은 이날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내 해오름극장 등 서울의 공연장들을 점검했습니다. 현 단장은 해오름극장에서 1시간 넘게 조명과 음향시설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단장 일행은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서울에 도착한 직후 강릉으로 출발해 강릉 아트센터 등 공연 후보지의 객석 규모와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14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한 차례씩 공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체류비는 남북 협력 기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전 점검단을 20일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중지를 통보하고 하루 뒤인 21일 파견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 장관께서 그거를 알려줄 것을 1월 20일 요청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어제 북측이 방남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릉에서 열릴 삼지연 관현악단의 예술 공연 관람은 무료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2일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남과 북이 마주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북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신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사전점검단이 23일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금강산 지구와 마식령 스키장에 선발대 12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마 비행장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발대는 통일부와 문화체육부, 스키협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23일 오전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 북측으로 간다고 한국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남측 선발대는 2박 3일간의 점검 일정을 마치고 25일 동해선 육로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 국방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불법 행위를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018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19일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요약보는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체제 생존 보장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핵과 생물, 화학, 재래식, 비재래식 무기를 혼합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역량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이 계속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고 이런 역량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확산된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미군의 주요 역량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와 더불어 전역 미사일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분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19일 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새 국가안보 전략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이 불법 행위를 통해 지역과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persist in taking outlaw actions that threaten regional and even global stability.
북한과 이란이 자국민을 압박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도 분쇄해버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경험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들에게는 미국에 도전하는 그날이 가장 길고 최악의 날이 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런 나라들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일하라면서 국방부와 싸우는 건 당신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북한 군사당국 간 소통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 하원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한국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국 군사당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33명의 하원 의원들은 미국과 북한 군사당국 간 소통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핵전쟁 등 더 큰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양국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서 이 같은 형태의 소통을 우선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에 공동 서명한 하원 의원들은 월터 존스 공화당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군 당국 간 정보 공유가 없는 유일한 핵무장 국가라며 미국은 소련 군사 당국과도 정보 공유를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북 간 소통을 재개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953년 한국정전협정이 이뤄진 뒤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북 군사당국 간 소통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은 군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 오판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3국의 중재로 군 당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최근 2년여 만에 열린 남북한 간 대화는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북한 간 고조된 긴장해 평화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이번 대화에서 가장 먼저 합의한 것은 우발적 군사 확대를 줄이기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개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제스처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프로그램 동결이라는 중요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칸나 의원은 이 서한과는 별도로 이날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 선제 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북 군사 행동과 관련된 예산을 의회 동의 없이 국방부 등 연방부처에 할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는 대통령의 대북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3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 선박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과 석탄을 밀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이 같은 장면이 포착된 건데 중국 당국은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 등 중국인 소유의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선박들이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와 베트남으로 가는 장면이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 감시망에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선박들은 글로리호프 1호와 카이샹, 위위안, 신성하이,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상정 2호 등 6척으로 모두 지난해 12월 중국의 요구로 유엔 대북 제재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항구를 입출항할 때에는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선박 식별장치 AIS를 끄는 수법을 쓴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 가운데 하나인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석탄을 싣고 북한 남포항을 출항할 때에는 AIS를 껐다가 중국 쪽 해안으로 나와 이를 다시 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화물을 선적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리오프 1호도 북한 항구에서는 이 장치를 껐다가 중국 항구 주변에서만 켠 채로 일주일 이상 배회하다 베트남 깜빠항으로 입항하면서는 다시 끈 뒤 북한에서 실어온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에서 통과된 모든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자국민 소유의 선박과 관련한 북한산 석탄 밀거래 보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미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 선박과 북한산 석탄 밀거래,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한 석유 거래가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불법 항해에 나서는 선박회사는 마지막 항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 정보당국의 언론을 통한 위성사진 공개가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대북 해상 압박이 강력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난 유엔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요구로 제외됐던 이번 중국 선박 6척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북한 선박이 중국보다 러시아로 더 많이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행 북한의 선박 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제재의 영향으로 중국행 선박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93척의 행선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검사 기록을 남겼는데 중국 항구가 38척, 러시아가 55척으로 사상 처음으로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많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부터 검사 선박 대수를 한 달 단위로 집계했을 때 이런 현상은 더 뚜렷했습니다. 7월에서 12월 사이 중국 항구가 러시아를 앞지른 시점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총 135척, 러시아가 55척으로 중국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횟수가 두 배 넘게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2016년 전체로 봤을 때도 중국 266척, 러시아 95척이었고 2015년에도 중국 211척과 러시아 81척으로 두 나라 항구 사이의 격차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북한 선박이 중국보다 러시아로 더 많이 향한 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중국행 북한 선박 수가 눈에 띄게 줄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월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20척이었고 러시아는 3척에 불과했습니다. 2월에도 23척과 7척으로 큰 차이가 났지만 4월에 접어들면서 중국 5척, 러시아 13척으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5월엔 중국이 23척, 러시아 10척으로 예년 수준을 잠시 회복했지만 6월에 다시 중국이 10척으로 내려온 이후 하반기 내내 중국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10척을 넘어선 달은 없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그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 수출에 주로 이용되던 선박의 운항이 크게 줄면서 덩달아 중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안전검사를 받는 북한 선박의 숫자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대조적으로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 선박은 예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박 교통 부분만큼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시점의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북한 라진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여객선인 만경봉호의 운항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칫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리를 전혀 돕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는 과거 중국이 있던 자리를 일부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같은 날 미 스탠퍼드 대학 후버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은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말했었습니다.
Russia is a slightly different issue, but the Chinese have leaned in hard on the North Koreans to the point.
이어서 틸러슨 장관은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며 러시아가 일부 제재 조치를 방해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대화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부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한 확약을 확실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의 제재 미이행이 원유와 원유 제품과 관련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로 연료라면서 그러나 잠재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미군의 준비 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 위원장인 윌슨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후 미한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남북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It would be my view that we would have exactly what has occurred in Germany, and no one ever.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독일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미군 주둔은 통일 후 독일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미군 주둔이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을 얻어야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군 주둔은 결국 양국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한국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회담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I believe that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actually positive, and it's certainly protecting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so I certainly support.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군사훈련 연기 결정은 지지합니다. 그러나 훈련 자체는 지속돼야 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력과 장비를 상호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군사훈련은 전혀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부축단장인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Well, actually, that's really spurious and sad, or even ridiculous, because the it's not the ICBMs that are necessary for the destruction.
정말 비논리적이고 참담하며 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한국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배치돼 있는 엄청난 양의 대포도 있습니다. 그 밀집도는 전례가 없으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It would be my view that as indicated by our UN ambassador Nikki Haley, who I have such a high regard for, she has indicated tha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the reason for that is to let the dictatorship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시사했듯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북한 독재 정권에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으스대고 있는데요.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갖추기만 해도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Well, it would be my view that all options again on the table, in any way that we can be working not only to protect the families of South Korea, but also the families of North Korea.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전체주의 정권의 희생자입니다.
최근 괌 앤더슨 기지에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이 배치됐는데요.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My view, it would be an indication of peace through strength, and it reiterates how significant it is with the bomber capability the United States has, with the bases that we have in Guam itself, which is so strategically located, but also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 역량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괌 기지를 포함해 미군 기지들이 얼마나 전략적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봅니다. 한국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 있죠.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북한의 ICBM 개발과 핵 역량 강화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들을 절대 당연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군 자산의 추가 배치가 이뤄지고 있나요?
I believe there are. There's a build-up going on. Which is truly intended to promote peace, and that is through strength. And with the enhanced equipment we have, military equipment with the
그렇습니다. 현재 미군 자산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순전히 군사력 강화를 통해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북한이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즉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서울에 있는 2천만 명의 시민들은 잠재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 공격 위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갖췄다고 보십니까?
I believe the United States is fully prepared. We can do better. We will be better prepared as time goes on. There's been a situation.
미국은 충분히 준비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 태세는 더 막강해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행정부에서의 군사 준비 태세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북한의 위협이 매우 분명해지면서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와이 미사일 오류 경보 사태와 관련해 하와이주 출신 털시 게바드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believe there should be conditions, and I respect the congresswoman, but to me, what we have is really a rogue regime. In Pyongyang, we have a democratic.
게바드 의원을 존중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정말로 악랄한 정권입니다. 이런 북한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대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03년 평양을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It was a delegation led by Congressman Kurt Weldon of Pennsylvania, and it was immediately following the removal of Saddam Hussein in Iraq, and it was a very rare opportunity.
그레그 월든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끄는 의원 대표단의 일환으로 당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제거된 직후 이뤄졌죠. 당시 제가 본 평양의 모습은 마치 가공의 도시를 뜻하는 포템킨 빌리지 같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의 방문을 위해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사회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북한 당국자들과도 만나셨겠군요.
Actually, we met with members of their National Assembly, and so we did meet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again, I felt like they were so constrained.
네, 북한의 당 위원 등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관광 가이드조차 그랬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대부분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저희는 북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와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양측 선수들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에 대해 미 전문가들과 인권단체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약화할 수도 있고 강제 노동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올림픽 뒤에 선수 시범단을 평양에 보내거나 북한 선수들을 대거 한국 스키장에 초청해 한국의 발전상과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방안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스키 선수들을 마식령 스키장에 보내는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VOA에 한국 정부가 대북 움직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be very careful that it doesn't send any signal to Washington or to North Korea that it's willing to move against the sanctions.
미국과 북한의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신호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 전에 남북한 선수들의 마식령 공동 훈련 결정을 한 건 일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 추가 결정들이 나오면 대북 제재를 약화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I guess I would say if this is the only decision they've made in this regard, it's probably okay.
와일더전 선임 보좌관은 그러면서 마식령 스키장은 한국 선수들이 가기엔 잘못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3년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라고 지적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유엔 결의가 금지한 다양한 외국산 사치품들이 사진에 담겨 있다며 내용을 자세히 지적했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인 프리노스와 독일 업체 피스톤 블리의 제설기, 스웨덴 아레코의 분사식 제설기와 캐나다 BLP의 스노모빌이 마식령 스키장에 유입됐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 보고서에서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모두 이를 사치품으로 인정했다며 장비들이 다른 국가 업체를 통해 북한에 유입됐거나 대북결의 이전에 판매된 것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산 리프트, 오스트리아산 여러 장비의 유입이 확인되자 제재위원회는 2016년 4월에 공중 케이블과 의자식 리프트 등 여러 스키장 장비들을 사치품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장소에 한국이 스키 선수들을 보내고 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프랭크 자누제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한국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뿐 아니라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교류를 원하는 건 이해하지만 올림픽 전에 선수단을 마식령에 보내는 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올림픽 뒤에 북한의 참가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스키나 스케이트 시범단을 북한에 보내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방식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have preferred to see maybe a post-Olympic exhibition by South Korean skiers or skaters.
이런 방식이 마식령 스키장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고드 교수는 북한의 평화 공세로 미얀 합동 군사 훈련 재개와 제재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면서도 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고드 교수는 19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 핵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마식령과 북한의 한국 방문 등은 예외적인 일회성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타개 전에 마식령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기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우려에 관해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감안해 관련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우려 사안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상징적 장소라며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유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9일 VOA에 강제노동으로 대표되는 마식령 스키장에 한국 선수들을 보내는 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have major concerns. First and foremost, the Masingyong Ski Pass Resort was built with forced labor.
마식령 스키장은 강제노동, 특히 북한 군인들의 노동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국제인권기준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그런 방식의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돈과 자원으로 세워졌고 무엇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정권이 독재자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 세운 곳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악명 높은 아파르트 헤이트, 즉 흑백 분리 정책을 이유로 유엔이 남아공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동참한 전례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균형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특히 북한 정규군 창건일인 다음 달 8일 김정은 정권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마식령 스키장에서 활강하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김정은의 업적을 우상화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have a military parade on the day before the opening of the
평창 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이런 열병식을 개최하는 건 9월에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을 시작하는 전주국이며 올림픽도 이런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도 19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에 만연된 심각한 강제노동 실태를 볼 때 마식령 스키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내 크고 작은 사회 기반 건설 프로젝트에 강제노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어린이 노동 등 학생을 동원한 노동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이런 현실과 다른 어떤 게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 정부의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끝내고 북한 주민들의 노동 권리를 존중하는 첫 행보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것을 반복적으로 압박했지만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미국 MBC 방송은 지난해 1월 마식령 스키장 주변에서 어린이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했었습니다. 이 방송은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는 도로에서 삽등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는 주민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도하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11살에서 12살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이스 NLA 전 영국 외교 담당 차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의회 서면 답변에서 마식령 스키장의 어린이 노동에 관한 보도들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깊은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9일 VOA에 김정은의 치적을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곳에서 한국 선수들이 훈련하는 건 북한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마식령의 스키 선수들을 보내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많은 탈북민 단체장들과 탈북민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김정은의 치적을 우상화에 이용되고 있는 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마식령 스키장에 오히려 남한 선수들이 가서 북한 주민들이 피땀으로 세워진 그 땅을 밟으면서 훈련한다는 것은 좀 미치 맞지 않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주일 총장은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마식령이 아니라 많은 북한 선수들을 한국의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초청해 한국의 풍요로운 발전상과 자유를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이 시간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남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설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북한의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입니다.
남북은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으로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과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지금까지 9차례 공동 입장했습니다. 또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단일팀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단일팀으로 출전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남북한이 평창 올림픽 개막 전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갖고 북측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천혜성 통일부 차관입니다.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도 원산 근처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은 지난 2013년 북한이 건설한 스키장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시설입니다. 주목할 점은 마식령 공동훈련 방안을 한국 측이 제안해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훈련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고 이후 문서 교환을 통한 협의에 이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북한 전문가인 동국대 고유한 교수는 이 같은 결정이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마식령 기장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또 북한도 국제사회의 어떤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핵미사일 같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개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아마 본질적인 효과도 있을 거예요.
북한은 또 30여 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30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동계 패럴림픽, 즉 장애인 올림픽에도 150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평창 올림픽을 찾는 북한 방문단은 500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 접촉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였던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북측은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이 삼지연 관현악단을 평창에 보내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한국 언론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단체가 북한 매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생소한 이름의 예술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정일 시절인 2009년 비슷한 이름의 삼지연 악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지연 관현악단이란 이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파견에 대비해 기존 삼지연 악단을 확대 편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갑자기 남북대화를 하면서 삼지연 관현악단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 삼지연 악단을 이제 관현악단으로 크게 확대해서 기악 연주자 한 80명으로 늘리고 나머지 한 또 60명을 이제 노래와 무용과 화수로 하는 사람들을 넣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평창 기간에만 활용되는 관현악단이지 오리지널 관현악단은 아니다.
특히 이날 남북 실무 접촉에서 눈길을 끈 것은 북한의 현송월 모란봉 악단 단장이었습니다. 현송월로 인한 일반 회담 대표로 참석했지만 시종일관 회담 수석 대표인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 운영국 국장 옆에 자리했습니다. 앞서 현송월은 지난해 10월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회에 올라 이번 실무 접촉에 나온 대표 중에서는 가장 정치적 위상이 높은데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송월은 2015년 12월 북중관계에서 파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송월은 모란봉악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모란봉악단은 그 다음날 갑자기 공연을 취소하고 돌연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측이 김정은 위원장 찬양일색인 가사와 핵과 미사일 성공을 자축하는 무대 배경을 문제 삼자 단장인 현송월이 장군님이 봐주신 공연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며 공연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남북한의 개회식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입장을 하거나 또 단일팀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 단순히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단순히 이번에 어떤 미국의 압력, 군사적 옵션을 피해보기 위해서 이 평화의 제전에 와서 일종의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자유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올림픽 참가 경험이 북한과 북한 선수단에게 조금이나마 자유를 맛보게 하고 협상과 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 기록하겠고요.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32도, 낮에는 영하 16도,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27도, 낮 기온은 영하 1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0도, 개성 아침에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9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 많고 눈이 내리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8도, 낮에는 영하 19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2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9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구름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2에서 6m, 서해 북부는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1월 2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뉴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사흘 만인 20일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임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1대 반대 1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상원은 표결에서 임시 예산안을 의사 방해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명과 민주당 16명이 반대했습니다. 와병 중인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토론이 끝남에 따라 상원과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끝납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9일 하원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20일 0시를 기해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2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자카르타에 도착한 매티스 장관은 다음 날인 2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 그리고 라쿠두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간 해상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모두 중국의 팽창주의적 영웅권 주장에 반대하는 한편 자체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자카르타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작은 나라들도 큰 나라와 동등하게 주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방문 중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미국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하면서 테러리즘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 국방부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20일 미한 국방장관이 조만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피훈련이 22일 처음 실시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쿄의 지하철역과 유원지 등에서 약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일본 정부가 긴급경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발사 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이 인근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아키타현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했지만 도쿄도에서 이런 대피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된 북한 예술단의 점검단이 이틀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측 사전 점검단은 22일 저녁 만찬을 마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점검단은 도라산역을 거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날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19일 남한에 도착해 강원도 강릉에서 공원 후보지를 둘러본 뒤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23일에는 남북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둘러볼 한국 측 점검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남과 북이 마주앉을 수 있게 된 것은 평창올림픽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년 말까지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2일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이런 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주 안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